우리 첫 주일에는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표와 함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주제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성장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열매 맺는 삶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는 제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과실이다라는 특성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사실은 잡히시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 유대인의 달력은 해가 질 때부터 첫날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해가 안 져서 그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어쨌든 목요일 저녁에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목요일, 무교절이 시작하기 전 목요일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죠. 그날 밤에 잡히셨고 그 전에 함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1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른 줄을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안 씻겨주셔도 충분하죠. 그러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으로는 팔레스타인의 풍습에는 손님이 주인이 돌아오거나 손님이 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종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인 종들이 하는 아주 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집안에 이제 히브리 종이 있고 이방인 종이 있죠.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을 졌다던가 해서 자신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담보로 빚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빚을 얻는 사람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종이 되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종들은 다 이방인 종들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을 때 사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종들이 하는 일인데 왜 그 집에 종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내가 할 일이 아닙니까? 내가 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관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주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제자들이 자기들이 종이 아니고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사도들을 비판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여전히 사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 종이 아니더라도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낮은 선한 신분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거나 발견하시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고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정말 실천하는 행동이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3장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함으로 하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이 발을 씻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 그 열두 제자들 중에는 곧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는 나를 배반할 거니까 저를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열두 사람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2절에 바로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면서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뒤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때에 가서 1절에 가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저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판 것은 유다의 책임이 아닌가? 마귀의 책임인가?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옛날에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서 야단 맞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유다가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웃으신 분 하나. 그렇죠? 유다가 1등 공신이죠.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걸 if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유다가 팔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팔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질문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그 질문은 별로 소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생을 부인을 의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일단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보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전도사님한테 욕을 먹어도 싼 질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상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별로 부질없는 질문이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2절과 같은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유다는 상을 받아야 되는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유다가 벌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거다 라고 말씀함으로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만 억울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텐데 왜 유다가 벌을 받고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귀의 책임인가 유다의 책임인가.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마귀가 주었느냐 아니면 유다가 먼저 그 마음을 품었느냐 하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유다의 책임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죄가 내 문 앞에 서서 너를 기다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내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심과 타협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유혹과 타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께 기도해야 할 자격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욕심을 마귀가 이용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셨지만 유다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저녁을 드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넘어가는 기록인데요.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수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수건이 아마 저쪽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식탁에는 없었겠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서 수건을 가져오시고 또 대야를 찾아서 물을 뚫어 나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시켰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아마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 씻어줄 사람도 없었고 물 떠다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서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수건도 찾아오시고 대야를 찾아서 물까지 떠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열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 발을 씻고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근데 금방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시 반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겁니다.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술 더 뜹니다. 그럼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뭐 어린애도 아니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베드로가 재밌는 분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면 당연히 보겠지만 베드로가 어떤 분인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한테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목욕을 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또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먼지가 묻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목욕을 하는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성화를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그러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중요한 의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의식이라기보다 상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손과 발,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그러한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항상 씻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구원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구원파는 복음의 교리를 잘못 해석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보면 계속 죄를 짓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으로,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파 성도들이 욕도 잘하고요. 싸움도 잘합니다. 몸으로 짓는 건 죄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구원파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지만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몸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죄 안 짓고 넘어가시는 분 있나요? 네. 여긴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야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넣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깨끗하지만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교단들은 실제로 이 세족식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성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기 때문에 세족식이라는 것은 뭐 하면은 나쁜 건 아니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꼭 어떤 예배 순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온몸이 깨끗한 것과 발을 씻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많이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라고 이미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15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발 씻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들인데 여전히 성화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발을 씻는 사건을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12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은 13절 14절에 나오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발을 씻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온몸이 깨끗한 것과 발을 씻는 것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섬긴다라는 오늘 주제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섬김의 핵심이 뭘까요?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할 때 그 잘못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 발을 씻어준다 이거. 죄의 먼지를 털어준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는 온몸이 깨끗한 것과 발을 씻어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신의와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발을 씻는 행위가 되겠지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가면 이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가면 모든 섬김을 말할 수 있겠죠. 양쪽을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섬김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발을 씻어주는 것, 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행동은 모든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행동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클렌징,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용서와 대속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중요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겠지만 그 전에 발을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은 섬기는 것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러나 칭의보다 여기서 성화를 강조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 너희가 서로에게 죄를 짓더라도 너희들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서로 누가 크냐 계속 싸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나 주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옛날에 베델 교회를 섬기셨던 김상봉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는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참 실수하면 상당히 시끄러워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책망하고.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한 권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죄를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런 거 말고요. 심각한 죄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관계를 빌드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셔야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저 친구 나한테 자면 이런 얘기 했지. 두고 보자. 기회만 있으면 내가 안 갚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 와서도 인사 안 하겠다. 내가 얼굴 쳐다보나 봐.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 본인 대신 행동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연설한 것 보신 분이 있어요? 인간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예수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한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제목이네.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요. 제가 나중에 원하시는 분 이제 별표 해놨으니까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성경적인 강연을 했어요. 우리는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줬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꼭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를 줬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에 심으면 누가 손해냐? 상처를 받는 사람만, 당신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심리학적인, 그리고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관점에서만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쭉 끝까지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당신이 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아느냐 한번 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항상 상처를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약간 비인간적이다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상처를 받는 분들은 저는 조금 분해서 상처를 누가 줘도 잘 못 느낍니다. 굉장히 제가 둔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감을 못 잡을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으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서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마음에 두고 꼼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컨트롤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하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신발을 하나 사다 주면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신발이 제일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설교 말씀에 상처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가 아니라 계속 신발을 보내주세요.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보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미리 보신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실제로요. 이후에는 아니라 이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지만 난 너희를 다 이미 용서해줬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 번 통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은 지금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신 것이죠. 발을 씻어주심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를 모두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덮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덮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노라.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본이었나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도로 보내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꼭 구원받는다는 것만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 싫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닮기 싫으면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와 또는 선생이라고 불렀으면 마땅히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삶의 기준을 예수님 자신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중요한 성품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를 닮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알고 힘들어도 나를 본받으면 너희는 복이 있는 것이다. 주님을 닮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아주 쉬운 우리 전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는 게 복,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축복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가 축복이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 읽고 싶은 애페타이트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이 없는 줄 아셔야 돼요. 성경 보기 정말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복이 없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제 박 목사님 말을 빌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박 목사님 써먹는데 어제부터. 네.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게 복이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이고 섬기는 게 복입니다.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는 게 복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상급입니다.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이 땅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상급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코리 텐 봄이 그랬죠. 존 웨슬리 타다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으면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오고 그 사람의 육신적인 건강도 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섬김은 곧 축복이고 변화는 곧 축복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고백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됐다. 너희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반대로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지위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은요. 능력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우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을 받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 되죠. 섬기는 것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낮아야만 섬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도울 힘이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다른 지혜를 주시거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파워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을, 아, 내가 뭐하러 저런 사람들을 섬기나, 내가 뭐하러 교회를 섬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고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런 시간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데,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섬기는 것이 힘든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니까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험도 봐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과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에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학을 왔으니까 유학에 방해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유학과 신앙생활이 어느 게 높고 낮은 게 아니라서는 똑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유학생활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유학생활 잘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분들, 그건 다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라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4장 14절은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예배하는 자들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에 청년부나 대학부나 구역인 모임에 나가서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만, 자신이 낮아져야만 섬길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오늘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져 있으면 낮출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낮출 수 있다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위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신분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눈높이로 나의 눈높이를 낮추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행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만일 시민권자가 된다고 영어가 잘 되는 거 아니죠. 얼굴이 하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과 같은 모습을 바로 갖추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는 말씀은 구원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커리어나 또는 목회에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져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과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가.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표대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요. 그 상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한 상급이라기보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대는 성화를 말씀하고 그 상은 영화를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 달려가는데요. 그 종착역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와 같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와 같을 줄 will be like him when he appears.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영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본을 보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운동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가장 어려운 게 운동하는 거하고 운전하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운전할 때 우리의 모든 성깔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운전하다가 누가 옆에서 이상하게 하면 잘못하면 막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죠. 화나고. 또 운동하다 보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그냥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예. 교회에 대한 대구대회 하면 막 싸워요. 목사님끼리 막 싸우면 우리가 뭐하고 있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또 운동해보면 본전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중요한 표지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좀 건너뛰어서 34절, 3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끝에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 표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참된 제자도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여주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고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 4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유기적인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교회가 아무리 멋있는 교회 같아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도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거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친교하시면 힘드시죠? 매주 교회별로 돌아가서 청년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와 있다. 내가 영혼을 섬기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에 내가 중요한 것을 프로바이드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르니라. 너희도 내가 행한, 너희에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섬기는 겸손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이를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로의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범하게 될 모든 실수를 미리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섬김으로써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